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저는 오늘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나는 세 번째와 네 번째 비유입니다. 말씀을 살피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그 시대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어떠하였는가라는 것을 한 번 더 다시 추적해보고자 하는데요. 처음에 그들이 어떠했습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그 권능에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이적을 보면서 메시아시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쫓아오기 시작했죠.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상황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 강한 왕,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고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며 나아가 세상을 정복하는 큰 제국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때부터 사람들의 마음은 서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 앞에 펼쳐지는 상황들이 기대를 충족시키지 않으니 주님 곁을 떠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것들보다 예수님께서 그 고향에서 당하셨던 일들을 생각해보면 참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고향에 갈릴리에서 배척을 당하시고 그러하기에 그곳에서 특별히 많은 가르침을 하지 않으십니다. 권능을 펼치지 않으십니다. 소수의 사람들을 만나 고치시고 가르치시긴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 했던 것과는 사뭇 상반되어지는 것을 마가복음 6장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주님의 가르침에 권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따르긴 하였지만 믿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과 유대인들의 지도자급들은 어떻게 하게 되어집니까? 처음에는 호의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서 모의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지는 일까지 자행하게 되어집니다. 이뿐입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수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게 되어집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다음에 그 마음에 불편함을 느끼고 예수님 곁을 떠나는 일들도 생기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이 또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사람들의 마음들이 흔들리는 그때에 바로 마태복음 13장에 이 가르침이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이 교회를 한번 보시죠. 어떻습니까? 조국교회 현실도 예수님을 따르던 그때의 모습과 비슷한 다를 것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같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조국 교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미국 교회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가져오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미국 교회의 현실들을 아십니까? 그것은 세속화의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세속화라는 것이 무엇이죠? 주일에 말씀드릴 것과는 좀 더 다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들, 우리에게 있어서 부딪히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제거하는데 그것은 말씀에 있어서 보수적이거나 전통적인 것들을 깨뜨리는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 그 기준들을 완전히 묵살시켜버리는 것들이죠. 대표적인 것들이 무엇입니까? 동성연애를 들 수 있겠죠. 참 많은 이슈가 있지만 그것들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그런 근거들을 대기도 하는 목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말씀이 바뀌어가는 것입니까? 세속화가 되어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그 방편으로 말씀을 사용하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조국교회를 보게 되어지면 마치 세상에 공공의 적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듣는 얘기들, 개독교라는 말이 있지요.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교회가 계속해서 받는 공격은 가히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막강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힘의 논리로 세상이 교회를 공격할 때에 교회 또한 힘으로 맞선다라는 것이죠. 세상과 동일한 모습으로 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세속화가 얼마나 가속되고 있는가를 다시금 고민해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모습들만 있는 것이 아니죠. 가장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져 버린, 참된 하나님의 뜻들이 바르게 선포되어지는 것들이 계속해서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개탄을 하는 것, 그것 때문에 가난한 성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그 믿음의 삶들을 그냥 외면해버리고 말로는 기독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으로 나가버린, 세상으로 나가고 있는, 마음은 떠나 있고 영혼 없는 몸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교회에 연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성경에 한 시대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사사시대입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3장에 보게 되어지면 엘리 제사장 때 시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고 선포되지 않는 그 상황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가 드려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던 시대, 그 시대와 오늘의 우리의 시대가 마치 오버랩되는 것 같습니다. 엘리의 제사장, 그의 아들들은 어떠합니까? 이들은 정말 천하에 둘도 없는 불량배와 같습니다. 제사장직을 하는 그 신분을 가지고 그 물건들을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함부로 사용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뿐입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겁탈하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교회 불미스러운 이야기들이 퍼져나가는 것과 지금 이 홈리와 비나스,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이 하고 있는 모습들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무렵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치렀습니다. 전쟁을 치르는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패배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이끄는 장로들이 한 가지 묘책을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무엇입니까? 과거 선조들이 연승하였던 그 방법, 바로 언약궤를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시대의 영적 무지가 어떠했는가를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들에게서 언약궤가 무슨 의미였습니까? 한마디로 부적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것만 들고 가면 우리가 원하는 승리,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 세상이 우리에게 고개 숙일 것이다. 저들이 벌벌 떨면서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처참하게 죽일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영적 무지, 그 앞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엘리의 제사장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있었습니다. 블레셋 전쟁에 언약궤를 가져갔던 그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죽게 되어지죠. 그리고 언약궤가 빼앗깁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엘리는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비나스의 아내가 그때 출산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비보를 듣게 된 다음에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짓습니다. 여러분, 이가봇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말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상징되어졌던 언약궤가 블레셋으로 옮겨지는 것, 빼앗긴 것을 보며 이 여인이 이가봇이라 이름을 짓고는 죽게 되어집니다.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면 이가봇이라는 말은 정말 그 시대에 맞는 그런 평가를 한 것 같이 보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비나스의 아내가 했던 이가봇이라는 그 평가가 그 시대를 잘 나타내는 말이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났습니까? 언약궤와 함께 이스라엘을 떠난 것입니까? 성경의 대답은 그렇지 않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결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설령 유대가 망하였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기도 하고 언약궤가 뺏기는 일이 있다 하여도 그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곳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은 이가봇이라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조국 교회를 보면 마치 하나님이 떠나서 우리를 그냥 놓아두시고 좀 있다가 우리를 심판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경고의 메시지를 한다면서 외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 경고의 메시지는 잘못된 것입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해야 된다면 바로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하라고 그것을 향한 모든 교회를 향한 모든 세상을 향한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 그것만이 참된 경고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당신의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펼쳐서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찾아서 보실까요?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이것을 공동 번역으로 하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 그곳에 계신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느낌, 상태, 그것과는 상관없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곳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충만함들,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분, 그분이 계신 곳이다라고 에베소서 1장 23절에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들을 가슴에 품은 상태에서 이 비유를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31절에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천국의 비교 대상이 겨자씨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이것은 겨자씨가 뿌려졌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이것과 천국이 비교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다라고 32절에 얘기하고 있는데요. 정말 겨자씨가 가장 작은 씨일까요? 실제로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들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것을 가장 작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유대인의 관습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있는 유대인들은 제일 작은 것을 얘기할 때 겨자씨 이런 것들을 얘기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그대로 받으셔서 그렇게 표현하신 거죠. 이것과 동일하게 마태복음 17장 20절에도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의 만큼만 있어도, 기억하십니까? 이 말씀에서도 작은 믿음을 얘기할 때 겨자씨라고 얘기한 것이 이처럼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라서 이것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같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반문하시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보잘것없어 보이는, 미약해 보이는 당신의 모습을 보면서 당신의 나라는 당신과 같은 그런 볼품없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라고 계속해서 생각하는 그들 향하여서 주님께서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지?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위에 32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말씀하십니다. 이 32절의 후반부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 바로 제국, 로마 제국 같은 큰 제국을 떠올리게 만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에스겔서 17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마치 이 말씀을 그대로 각색해 놓은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이 이야기는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그 끌려가는 사들을 향하여서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의 존재, 그 바벨론으로 쫓겨간 그 포로들의 존재를 보게 되어지면 마치 불에 타다 남은 포도나무 같다라는 것이죠.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그런 존재처럼 지금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전한 이 선지자의 메시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너희들을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을 것이고 그 가지는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되어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게 되어지는 그러한 나라, 엄청난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가슴에 품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좌절과 절망에 쌓인 그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것을 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뿐입니까? 또한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다니엘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초라해 보이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상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서는 한 가지 우리를 미혹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겨자씨가 엄청나게 큰 나무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이 겨자씨가 자라게 되어서 나무가 되어진다고 할 때 그 나무를 관목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어집니다. 관목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무가 원줄기가 있어서 크게 된 상태에서 가지가 뻗어서 잎이 무성하게 되는 이런 나무들이 아니라 막 군데군데 자라가지고 잎이 나게 되어지는 아주 꼬여있는 나무들, 이런 것을 보고 관목이라고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아무리 자라도 3m에서 4m 정도밖에 자라지 않아요. 실제로 그런 커지는 나라, 엄청나게 큰 나라를 얘기하고자 한다면 실제로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나무들 중에 더 큰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수리 나무 같은 거, 자작나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나무, 이 나무를 들어서 엄청나게 큰 나무다라고 지금 과장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 비유를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교회의 크기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변화의 어마무시함, 도무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큰 변화를 겪는 그 역동성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곳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각종 새들이 와서 깃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보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교회가 커지는 것으로 얘기하면서 그 가운데 아무나 다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그 앞에 있는 비유가 뭐였습니까?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했지요. 교회가 100% 신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 악에 속한 자들도 섞여있다라는 것처럼 이렇게 아무나 들어오지만 그 가운데 그것 때문에 엉뚱한 잡다한 소리들이 나는 그런 곳이 되어진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모든 비유가 마지막 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가라지도 가라지 비유도 마지막 때에 맞춰져 있고 이 말씀도 결국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통하여 성장할 때에 그 가운데는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곳에 모여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이 표현을 쓴 것입니다. 결국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게 되어지듯 하나님 나라는 지금 당장에는 작고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변화시키시고 확장시키셔서 그 가운데 모든 이들이 깃들 수 있는 나라로 세우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겨자씨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누룩은 어떠합니까? 33절 말씀 보시면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말씀합니다. 가루 서말이 어느 정도 양인지 아십니까? 40리터쯤 된다고 합니다. 이 반죽을 하게 되어지면 당시 사람들로 하면 한 100명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의 반죽이 된다고 하죠. 보통 가정주부가 이런 것들을 반죽을 하겠습니까? 예, 보통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큰 반죽덩이입니다. 그곳에 그 큰 반죽덩이에 누룩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되어집니까? 보이지도 않는 그 누룩이 그 온 반죽을 부풀어 올라서 100명이 넘게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반죽으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누룩은 언제나 보면 성경에서 아주 부정적인 데 쓰여졌습니다. 누룩, 그것은 악한 것들 이렇게 표현됐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것을 해석할 때 주님께서 부정적인 의미로 이것을 사용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전체 문맥을 보게 되어지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고자 하는 것은 앞에 있는 겨자씨의 그 변화처럼 이 누룩의 아주 강력한 변화, 그것을 이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결국 누룩 비유도 겨자씨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현실적으로는 보잘것없지만 눈에 띄는 것이 없지만 결국 그 목적을 풍성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봐라, 지금은 아무것도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결국에는 성공할 거야. 바로 이 메시지를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두 비유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크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변해가는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찮은 시작입니다. 그 하찮은 시작. 하지만 그것이 시작될 때 위대한 결과를 얻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이야기를 할 때 시작과 끝에 강조를 두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왜 그렇게 표현하는가 보게 되어지면 서구 사람들은 진행해오는 과정을 되게 중시하는 반면에 이 당시의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시작과 끝, 그 시작점과 끝이 어떻게 달라졌는가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고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러하게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취향을 아시고는 그것에 맞춰서 이 겨자씨 비유, 이 누룩의 비유를 통하여서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잘 알 수 있도록 표현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아무리 보아도 무언가를 하지 않은 것 같아 보이고 변화가 있어? 나한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말씀대로 순종해봐도 별 것 없는 것 같은데? 조금만 하면은 돌아오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실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그러한 끝없는 고민들, 그것 때문에 도무지 벗기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며 포기하는 분들도 계셨는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들 괜찮아, 힘내 라는 그런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시작, 그것은 미미하지만 그것을 위대한 결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없는 곳 안에서,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곳 안에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하여 일하고 계셔서 위대한 결과를 만드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주님을 찾은 적이 있습니까? 주님 없이도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없었고 나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고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만 있으면 척척척척 해결되는 것, 정말 답답한 것 몇 가지 정도. 그 외에 하나님을 찾을 일 없이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하기에 예배 시간 그때만 하나님이 기억나진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뜨려지기 시작할 때에, 아, 내 삶에 그냥 아무것도 아니한 일상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곳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을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하나님을 찾는, 그리고 무너져 있는 나의 일상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자이지요 라며 하나님께 나를 그대로 내어놓는, 하나님을 찾는 일들이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끝없이 끝없이 일하신 들을 계속해서 얘기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그곳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며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도, 우리가 도무지 느낄 수 없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신가 의심이 들 그때에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느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을 때부터 그 우리를 향한 일은 시작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예상치 못할 방식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눈앞의 증거들은 말해주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저자씨와 누룩을 통하여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자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고 의탁하며 나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란 우리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 정도도 필요 없고 그냥 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지만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좀 이뤄주시면 좋겠다, 그 정도만 있으면 되는 것, 그 정도 능력 가진 신이면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일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말이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무소부재한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서 너의 모든 일들을 해결할 때 그 전능한 능력을 사용하겠다, 이뤄가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 우리에게 그 전능하심을 계속해서 얘기하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끝없는 여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너무나 귀하게 낳았던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그는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게 되어집니다. 왜 그가 그렇게 바칠 수 있었습니까?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이삭을 받을 때에 도무지 가망이 없는 곳, 도무지 나타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주어졌던 그 이삭, 없는 것 가운데서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내어놓을지라도 이삭을 그 은혜로 인해서 다시금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였다라고 평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너에게 후손을 주어서 창대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그 약속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너무나 모순적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요구하였고 그런 하나님의 그 명령에 아브라함은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왜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없었다면 그는 결코 이삭을 내어놓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 가운데 창조하시고 또한 없는 방법을 내시며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곳에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또 한 사람의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사람입니까? 나면서 맹인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눈을 띄워주십니다. 그 눈뜬 맹인, 그를 보며 바리새인들이 누가 이렇게 했느냐,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우리에게 설명해봐라. 그렇게 그 맹인에게, 눈을 뜬 맹인에게 묻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가 뭐라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는 한 가지는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며 그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도무지 설명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 말고는, 그분이 하셨다라는 것 말고는 도무지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어느 누가 나면서 보지 못하는 일을 보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은 뭐 이식수술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불가능한 일이죠.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명하라고 하니 그가 정직하게 도무지 설명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것, 그 안에서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 하지 않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어느 한순간에 잠시 동안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만 뭔가 풀리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쭉 다른박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말하지만 그 다음에 미사력으로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다라는 그 이야기들을 쭉 내어놓는 자기 자랑, 자기의 내세우는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십시오. 430년 그 긴 시간 동안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입니다. 처음에 시작은 어떠했습니까? 너무나 좋았지요. 그런데 요셉을 모르는 그 애굽 왕 바로가 섰을 때 그들에는 참혹한 삶이 있었습니다. 그 참혹한 430년의 역사, 그 이후에 그들이 정말 자유로운 나라, 자유로운 독립국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그들의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셨습니다. 모세는 어떠합니까? 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그 40세의 나이, 그때 그는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지죠. 왕자의 자리도, 무엇보다도 그는 도망자의 위치로 그렇게 전락하고 맙니다. 그가 80세가 되었을 때 이제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미디안의 한 늙은 양치기 목자로 있을 때 주님은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그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스라엘을 세워나가는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그를 데리고 와서 나타내게 되어지죠.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가 지금까지 살았던 것은 그러면 의미 없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부터 80세 이후부터 그때가 진짜 모세의 삶이야 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 그렇게 그를 전면으로 내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80년 동안 모세를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도무지 우리로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그를 다듬으시고 연단하셔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만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모세를 그렇게 할 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포기하고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극적으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는, 그래서 자기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밖에 고백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보아도 도무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리는 것 이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그들을, 그리고 어떻게 그러한 사건들을 용인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선지자들 외에는 이 상황들을 알 수 없었고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꿈꿀 수 있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그저 선지자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상조차 하지 못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묵묵히 행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를 만큼 조용히 계실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바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방법과 뜻대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는 도무지 인정할 수 없지만, 우리는 정말 그렇다라고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을,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순원들을,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모습을 보며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들려오는 여러 소식들을 보며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십니까? 그 십자가가 어떠했습니까? 당시 그들에게 있어서는 저주여, 죄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죄를 지는 자만이 받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냥 죽이기 아까워서 가장 오랫동안 고통을 받으며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게 하기 위해서 만든 형벌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왜 그것을 지셨습니까? 그 저주, 그 수치, 그 모든 것들이 저희들의 죄였기에 그것을 지셔야지만, 그것을 지고 죽으셔야지만 우리 가운데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가운데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리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저주는 생명으로, 죽음은 생명으로, 또한 수치는 영광으로, 오늘 이 세상에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지요. 여러분이 만일 한 나라의 왕이 되어져서 이런 역사를 나의 부모의 세대, 나의 조상의 세대가 겪어서 적어야 된다면 어떻게 적으시겠습니까? 세상은 이것을 미화할 것입니다. 지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야사가 그런 설이 있었더라 라는 식으로, 아니요, 그냥 이것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없앨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역사를 가장 큰 메시지로 우리에게 남기십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것을 볼 때에만이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세상적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과 맞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포기하는 결단과 또한 그 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그것을 위해 한 걸음을 걸어가기 위한 또한 믿음의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 가운데서 이것을 바라볼 수 있고 이것을 위하여 한 걸음 더 용기 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그 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를 읽어가고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방법, 이 방법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